오늘 우리 갈보리교회가 창립한 지 27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사실 저로서야 감회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만 오랫동안 교회 곳곳에 정을 붙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그 감회가 남다를 것으로 짐작됩니다. 27년이면 어리다고 하기에는 나이가 많고 또 성숙했다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나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사실은 이제 자기 이름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할 때가 한참은 지났다라는 것이지요. 대개 한국에서는 19살 되면은 국방부 이 신체 검사를 받고 20살이 되면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가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이 어른이 됐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 된다는 것을 이 살갗에 와닿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밤에 이 불침번 건물을 서다가 총을 떨어뜨려서 이 공포탄이 발사된다든가 하면 이제는 부모님이 나서지 못합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영창을 가도 자기가 가야 되고 혹 사고라도 치게 되면 이 군사 재판을 받아야 할 일도 생깁니다. 교회가 27년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런 때를 한참 지나서 자기 자신의 개성과 이 고유한 냄새를 풍기며 다닐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치자면은 가장 이 멋들어지고 아름다운 이 외모를 가졌을 나이이기도 하지요. 아무거나 걸쳐도 멋있고요. 대충 세수만 하고 나가도 예뻐 보일 나이입니다. 우리 그 갈보리 교회가 이 정도는 되지요. 거울 거울 보고 난리 안 떨어도 머리 대충 한번 쓱 빗고 나가면 우리 멋있어 보일 이 나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교회. 대답이 시원찮습니까? 그렇지. 하여튼 우리가 오늘 그런 자부심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지 불과 몇 개월, 길게는 1년, 그래봐야 짧게는 몇 개월 뒤이어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설립된 지 불과 이 4, 5년 남짓한 어린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초대교회라고 부르지요. 한마디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지금 우리 갈보리 교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린 교회였습니다. 어린 만큼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고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있기도 했습니다. 주로 교회의 분쟁에 관해서는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었고 이 거짓 선생들이 어지럽혀 놓은 상황에 대해서는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귀 교회가 좀 성장하려던 찰나에 분열이 생기자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이 편지로 붙였습니다. 교회의 분쟁을 그치게 하고 다시금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뜻밖의 일이 생기죠. 바울의 편지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 일부 바울의 편지 자체를 문제시 여긴 것입니다. 아니 바울 지까짓게 뭔데? 무슨 권위로 우리한테 이런 편지를 써서 이런 충고를 하는가라며 바울의 사도직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요즘도 이단에서는 이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사람들 이 교회로 침투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요. 이 수법이 대단히 신선하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 이 2000년 전에도 했던 방법을 그대로 이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이 겉보기에는 똑같은 교인으로 보이지요. 하지만 그들의 교묘한 행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있던 거짓 교사들, 이 바울이 보낸 고린도 전서를 함께 받아보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 생생하게 녹아있는 성령의 힘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니 엉뚱한 것에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꼬투리가 고린도 후서 내내 나오는데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같은데 보니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성화들을 봐도요. 이 바울은 외모가 좀 떨어지게 그 묘사가 됩니다. 아마 이 대머리인데다가 이 등까지 휘어가지고 그렇게 막 매력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육체의 가시도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질병도 가지고 있었고 이 글 쓰는 솜씨만큼 이 언변이 화려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전서를 받아들고 이런 트집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바울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외모도 형편없는 데다가 체력도 약하고 말주변도 별로니 안 보일 때 글만 잘 쓴다라면서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뿐 아니지요. 뭐 고린도서 3장 1절 이런 데 보듯이 어디 유명한 사도에게 추천장 한 장도 못 받아오는 사람이라든가, 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며 이를 선동하고 다니고, 뭐 13장 3절 같은 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통해 말씀하지 않는다라며 이 비방까지 했습니다. 교회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썼던 바울의 편지, 이 고린도 전서는 또 전혀 뜻밖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이 바울의 정체성 자체를 문제 삼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소위 그 뒷담화라고 하지요. 이 우리와 함께 1년 반 가까이 이 고린도에서 머물 때는 말도 변변치 않던 양반이 먼 곳에서 글만 번지르하게 잘 써가지고 이 편지 보냈다. 이 빵화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 4,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분쟁의 까닭은 그 무엇이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대표적으로 분파였지요. 나는 바울 편, 나는 베드로 편, 나는 아볼로 편, 나는 예수 편. 딱네 편으로 이래 갈려가지고 막 서로 물어 뜯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갈등은 뭐예요, 이게? 바로 이 교회의 지도자, 바울을 흔들어버린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받은 이 거짓 교사들이 나서서 바울을 뒷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별 자격도 없는 인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간섭한다. 뒷담화를 깠습니다. 4, 5년 된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분쟁도 대부분 이두 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편가르기, 네 정체 밝히라는 것이죠. 목사 편이냐, 장로 편이냐. 우리 교회는 원로 제도 이런 거 없지만은요. 뭐 보통 있는 교회들은 원로 목사 편이냐, 후임 목사 편이냐. 빨리 밝히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린도 후서 내용이죠. 이 근거 없는 비방. 주로 목회자를 향한 비방이 많죠. 이 비판과 이 비방은 다릅니다. 비판은 마땅히 받아야죠. 마음이 넓은 사람은 이 비판을 통해서 성숙합니다.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이 비판이라는 것이요. 받을 때 아프지요. 받을 때 아파요. 그 실컷 애써서가 막 글을 써가면은 막 지도 교수가 보고 막 자기 연습장막에 막 낙서하듯이 막 지직 긁고 막 난도질을 해놓으면 막 그 순간에는 마음이 미어집니다. 야, 내가 몇 달을 막 밤잠 못 자고 막 딸내미랑 놀아주지도 못하면서 쓴 글을 갖다가 막 어떨 때는 막 한두 달락 전체를 막 싹 그대로 막 드러내야 될 때도 있어요. 저는 그 한 두 달락 쓰려고 막 한 2, 3주를 막 꼬박 막 밤을 지새면서 썼는데 그럼 막 지도교수 뭐 한 대 때리고 뭐 싶지요. 막 나가버릴까 싶고. 그러나 이 그 비판을요 고스란히 받아내고 나면은 어느덧 이 내 논리와 표현이 이 반짝반짝하게 다듬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심사 통과하고 나면은 글 쓰는 내내 이 원수같이 지냈던 인간인데 찾아가서 감사 인사 드리게 되죠. 그러니 혹독한 비판이 아니고서는 성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이 간혹 마음이 지나치게 여리거나 이 속이 좁은 사람은 비판을 통해서 성장하기보다는 낙심합니다. 도태됩니다. 비판에다가 감정을 섞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나를 비판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약한 사람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마음이 약한 지체들은요 제 아무리 옳은 비판이라도 못 견딥니다. 그러니 우리는 옳은 비판이라고 할지라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저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로 견고한지 깊이 생각한 뒤에 말을 꺼내야 유익합니다. 우리도 뭐 연약한 아이한테는 비판 잘 안 하잖아요. 같이 공을 차도 막 아이 잘한다 잘한다 이래 하지 막 심각하게 니 그밖에 공 못 차나? 앞으로 공 차지 마라 막 이래 안 합니다. 그죠? 이런 일들은요 우리가 참 교회에서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약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비판을 자기 발전을 향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목회자나 이 교회의 중직자들, 뭐 장로나 권사, 안수집사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로 또는 중직자로 세워진 자들이 정당하게 비판받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 뭐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뭐 대학식이나 간 학생이 뭐 비판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 학생 그 발전이 없습니다. 도태됩니다. 언제까지 뭐 격려만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신랄하게 비판받고 몇 번씩 눈물 쏙쏙 빼봐야 생각이 예리해지고 이 글이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뭐 칭찬이 어릴 때나 받는 것이지 어른이 진짜 어른이 되려면 이 비판을 잘 소화시켜야 합니다. 저도 이따금씩 번역을 하거나 글을 써서 출판사에 원고를 넘기면 이 비판의 메일을 받습니다. 매우 정중하지요. 아유, 목사님, 이 부분, 이런 표현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뭐,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좀 꼼꼼히 봐주십시오. 막 이렇게 답이 옵니다. 이게 그 출판사에서 그 되게 점잖게 표현을 한 것이지, 저는 그 행간의 의미를 압니다. 그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니하고 이제 계약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 누가 의도적으로 그 신경을 안 써서, 안 쓰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이런 경우 대부분 이 출판사, 이 편집부의 지적이 맞습니다. 제가 다시 보면 제가 화끈거릴 때가 있죠. 야, 빨리 해가지고 이 돈만 대충 빨리 받으려고 한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비판은 사람 살리는 비판입니다. 그게 그대로 또 출간되면 그대로 그것도 수치 아닙니까? 이 목사 고시 과목 논문을 전부 제출하고 마지막 실기 그 설교 테스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뭐 지금 그 옥스퍼드 한인교회 목사님 차를 함께 타고 이 킹스턴까지 오는 기간 동안 뭐 유익한 조언들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아무 뭐좀 긴장을 풀고 해도 되겠다 싶어서 웃어가면서 쉽게 쉽게 했습니다.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제 바로 앞에 앉아있던 장로님께서 바로 이렇게 딱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당시 워딩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야, 전도사님은 말도 너무 빠르고, 저는 뭐 제발 이 목사님들이 신앙 용어 이런 거 사용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딱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그 장로님이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 목사님 장로님들 한 20명 이상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딱그 말을 듣는데, 야, 제일 먼저 이렇게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야, 이거 떨어졌네. 야, 목사 한 수는 한국 가서 받아야겠다. 그리고 그 비판받으면 항상 그 자기 방어적인 생각이 뒤따라오지요. 아니, 그 저분은 왜 본인 자기 그 무식한 거를 왜남 탓을 하냐? 막 이렇게 비싸게 배워서 공짜로 들려줬더니, 막 이런 참 처음에는 이런 정말 옹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뭐 테스트인데 뭐 제가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런 건 아니죠. 이제 심사평을 돌아가면서 듣고만 있어야 하는 자리니까 막더 힘들었지요. 그러나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제한이 15분이라 가지고 그 안에 제가 마치려고 이 말을 몹시 빨리 했다는 사실과 이 너무 또 공을 지나치게 들이다 보니 이 전문적인 용어가 막 많이 들어간 것을 알게 됐지요. 그 지금은 참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설교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참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장모님 참 좋아합니다. 사이도 좋습니다. 물론 아직 그 말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만나서 악수로 인사를 나눌 때면 그 장로님 머리 위로 이름표가 딱 뜨긴 해요. 하나도 못 알아들은 장로님. 요래 요래. 딱 이름표 딱 뜹니다. 아유, 막 반갑습니다. 뭐 여튼 그 교회에서는 한 번도 뭐 저를 불러주질 않네요. 예. 이처럼 그 연약한 자가 아니라면요. 더군다나 그 목회자나 교회의 중직자들을 향한 비판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이 만일 선한 마음에서 나왔다면 언제든 이 저에 대한 비판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기억은 합니다. 예, 얼굴 볼 때마다 떠오르긴 할 거예요. 똥. 뭐 기억력 좋은 건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뭐안 잊어버려지는데. 예. 농담입니다. 그죠? 다만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일삼았었던 것, 이 비판이 아닙니다. 이거 비방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죠. 뒷담화였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루머를 퍼뜨리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누가 되었든 이런 비방을 일삼고 다니는 것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분쟁 가져오는 행동입니다. 더군다나 그 비방이 이 목회자를 향한 것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뒷담화 나올 수 있는 것 그건 뭐 어쩔 수 없지요. 뭐 어느 정도 뭐또뭐또 재미삼아 하는 건뭐 크게 뭐라 할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이빨로 하는 스포츠 중에요 가장 재밌는 것이 그 뒷담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두 까기 인형 말고 그 모두 까기 인형이라고 막 지편 내편 할것 없이 모두 다 까버린다고 그뭐 모두 까기 인형이라던데 그 선을 지켜야 합니다. 지나치면요 그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분쟁에 휩싸입니다. 그 모두 까기 인형 한명 때문에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서로 삼가야 할 것이나 특별히 목회자를 향한 비방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를 흔드는 거짓 교사와 같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뭐 제가 그 요즘 그 뒤통수가 가려워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비듬이 생기고 가려운 거지. 막 다른 것 때문에 가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지금까지요, 우리 교회의 역사에 반의 반도 안된그 교회지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그 핵심 보았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그 편가르기. 구서는 이 편가르기를 말리려고 하는 이 목회자를 향한 이 비방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분쟁도 대부분이 고린도 전후서를 못 벗어납니다.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들은 비방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바울과 디모데를 속이는 자, 즉 거짓말쟁이라고 비방했습니다. 이 8절 끝부분이죠. 9절에 보니 무명한 자다. 즉 무명한 자, 자칭 사도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유명한 사도도 아니면서 어디도 이 듣도 보도 못한 이 바울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글잘 쓰는 재주 하나로 우리한테 편지 보내서 이 충고질이냐 하면서 이거 공격했던 것이죠. 9절에 계속 나오죠. 죽은 자요. 또 징계받은 자. 바울과 디모데를 향한 비방이었습니다. 10절에 이어지는 말을 보니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이 그들을 향한 비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저 평범한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비방이 아니라 맞는 말 같습니다. 베드로나 요한, 빌립 같은 사람들 뭐 드러나봤지. 게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제자들로 뭐 유명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어디 뭐 유명하지도 않은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또 글은 잘 써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막알수 있듯이 막 설득력이 있고 막 성령이 역사한 말씀이니 막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받고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니 그 거짓 교사들이 더 긴장해서 비방이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글로 속이는 자다. 맨날 어디 동네마다 쫓겨다니는 것 보면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가 틀림없다. 저들은 죽은 자다. 저들은 돌맞아 죽을 뻔하고 멱살 잡힌 적 여러 번 있으니 늘 근심하는 자들일 것이다. 알고 보니 돈도 없어서 막 중간에 텐트나 만들고 있더라 사역 안 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다라며 이 비방이 됐습니다. 어디서 그 많이 듣던 말입니까 이거? 우리 교회 그 27년 역사 중에서 몇번 정도 들었습니까? 혹시 여기 창립 멤버 계십니까? 없지요? 창립 멤버는? 이 띄엄띄엄다한테 해도 그런 분은 없지요? 요즘 그 여러분도 뭐 혹시 가끔 듣겠지만 뭐 저도 가끔씩 전에 듣습니다. 아, 저들은 속이는 자다. 죽은 자들이다. 뭐 징계를 받은 자들이다. 근심하는 자들이다. 아이 재정도 뭐곧 바닥날 자들이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다. 이 쓸데없는 비방과 이 뒷담화들 아닙니까? 남 잘못되기 바라는 이 거짓 교사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뭐 사실에 이미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의 대답이 27년 역사를 가진 갈보리 교회의 대답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정말 그 명문 아닙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대조시킵니다. 사람들을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참되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유명한 사람 대접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죽은 자, 죽은 교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두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근심이 많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기쁩니다. 5.6월 신방기간이라 제가 요즘 계속 그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데 참그 기쁩니다. 대화도 즐겁고요. 여기 앉아 계실 때는 막 다들 이 양반 같은 분들이 대답도 안 하고 막 어찌 그리 그막 집에 오면 말씀들이 많으신지 막저 혼자 그 배꼽 잡고 웃을 때도 많습니다. 참그 기쁨이 넘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 이제 사람도 얼마 없어서 뭐 돈도 없을 거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 부요케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부자가 가난한 자 돕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남을 부요케 한다라는 말은요, 그저 이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고백이 헛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실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누구보다 부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가 하듯이, 국가가 하듯이 부자에게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가난하게 머물러 있다고 해도 남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놀라운 천국의 일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그저 이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일어나야만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지난주에 이 맨체스터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테러, 우리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구급대원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재빨리 상황을 통제하던 경찰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오후 그 맨체스터 헌정 공연 준비하는 이톱 가수들을 통해서 아니었습니다. 맨체스터 병원에 있는 그 부사진 그 희생자들 직접 찾아간 이 메이 총리를 통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한 사람의 노숙자를 통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노숙자들에게 동전을 던져주고 그들이 파는 이 비기슈 잡지 구매해주지만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맨체스터 테러 사건에서 맨체스터의 영웅으로 추앙받은 사람은 소방관도 경찰관도 이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평소 무시하던 이한 명의 노숙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나오다 어린 아이들이 피 흘려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다시 테러 현장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 아이들을 지혈했고 걷지 못하는 아이들을 업고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ITV에서 이 노숙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잠시 보고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억양이 런던 억양과 많이 다릅니다. 이 조금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 처음이 중요합니다.
So you went back. What did you go back?
Why?
Yeah,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첫 부분이 조금 없어진 것 같은데, 사실 이첫 마디가 되게 그 명언이었습니다. 내가 노숙자라 가지고 참그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다. 나도 똑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돕는 건 그것은 본능이다. It's instinct. 저는 이 인스팅트라는 말이 이렇게 참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경우 본능하면 그안 좋은 것부터 생각하잖아요. 본능에 이끌려 죄를 짓고 뭐 영화 보면 막뭐 원초적 본능 막 이런 제목 우는 사람 있는 거 보이 그 보셨네. 이 노숙자 그한 명으로 인해서요. 이 사건으로 마음 다친 사람들 얼마나 많이 회복했습니까? 이 여러 신문들에 소개되면서 정말 그 맨체스터의 영웅으로 추앙받게 됐습니다. 정말 이 소자, 이 작은 자한 명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이들의 마음이 부유하게 되었습니까? 본능, 인스팅트. 이 단어 하나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 노숙자의 인터뷰는 그야말로 이 명문 아닙니까? 하여튼 이 선거철이 돼서요. 요즘 TV만 켜면 아주 그말 잘하는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뭐 제가 크게 감동받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노숙자의 인터뷰는요. 그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희생자들 위로한다고 병원 방문한 메이 총리에 관한 언급은 없고 이 노숙자를 통해서 희망을 봤다는 사람들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이 노숙자 이름이 크리스 파커인데요. 네티즌들이 이 노숙자가 더 이상 노숙 생활하지 않고 재활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모은 돈만 5만 파운드가 이르렀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모였겠죠. 제가 어제 찾아봤을 때는 그 5만 파운드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노숙자 한 명이 병든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낙심한 영혼들을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본능이라는 이름으로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모인 교회에 더한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저는 어젯밤에 일어난 그 런던 테러 사건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일에 나서서 희망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런던의 많은 사람들이 어젯밤에 테러를 보고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길거리에 그녀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칼로 찌르고 덩치도 큰 남자 3명. 이 10절 맨 마지막은 화룡전쟁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교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교회로다. 우리의 믿음은 이러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와 같은 자들,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교회로 여길지라도 저는 우리 교회를 모든 것을 가진 교회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교회 같을 수 있습니다. 뭐 성가대도 없지, 뭐 의자에 사람도 없는데, 뭐. 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그러나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것이 27주년을 받는 갈보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교회. 이것은 바로 믿음의 역설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편견, 한 노숙자의 행동 앞에서 산산조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자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받으려고 하고 그 앞에 줄 섭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깊은 상처를 위로해주고 치유해준 이는 우리가 평소 그토록 깊이 마지 않던 한 명의 노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도와줄 본능이 있다고 덤덤히 고백합니다. 오히려 이 고백이 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위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본능을 잊은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멸시받고 가장 필요 없다고 여겨진 이에게서 우리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 가운데는 이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각은 이런 한두 번의 사건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지나면 여전히 사람들은 그 노숙자 뭐 무시할 것이고요. 냄새 난다고 그 기피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일평생 도움받을 일 없을 것이라 장담하며 살아가겠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우리를 속이는 자로 여길 것입니다. 우리가 벌받고 있다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근심만 가득 들어차 있다라고 짐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남을 돕기는커녕 지 앞가림조차 못할 것이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이를 훌쩍 뛰어넘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세상의 관점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습관처럼 행해지던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 교회를 다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이 한낱 신기루가 아니라 이 현실의 고백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땅에 갈보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27년간 예배의 처소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음이 연약한 우리는 당신이 전부라고 고백하면서도 또 늘 사람의 칭찬을 갈구합니다. 아첨 같은 말일지라도 사람에게서 듣는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근심해야 마땅할 일에도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부자만이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세상의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가난할 때에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졌다고 역설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